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것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러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람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던 아브람은 어느덧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던 아브람이었지만 그 아내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쓸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을 했습니다. 강물과 풀이 있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여라. 그러면 난 네가 고른 곳의 반대쪽을 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요. 롯은 사해 가까운 곳, 목초가 파릇파릇한 들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나는 네게 줄 것이야. 넌 그곳에서 살아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람은 헤브론의 큰 나무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하시나이까?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네 뒤를 잇게 될 것이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도 할머니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라. 네, 제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약속하겠다. 네 자손은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네 아내 사례도 오늘부터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라. 사라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점심을 차리시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나그네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천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는 왜 웃는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곳을 보시오. 저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오. 롯도 저곳에 살고 있지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독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불러내어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 덮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씩씩하고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습니다.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산 기슭에 이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장작을 치고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지만 제물로 바칠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숲속에 숫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숫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윽고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골랐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얌전했고 집안일을 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갔던 것이죠. 아, 배고파. 그 팥죽 좀 나오. 에서가 말하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형의 장남 상속권을 나에게 넘겨. 그래, 좋다. 배가 고픈데 장남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남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앞도 못 보는 장님이 된 이삭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장남 상속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잠언 2장 1절 말씀 상반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짝을 이루는 훈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훈계라는 말은 아이를 훈계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빼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훈계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적절하고 타당한 훈계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주어지는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지혜와 훈계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이나 볼 수 있는데 잠언 1장 2절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살면서 훈계를 얻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훈계의 말을 통해 경고를 전해드릴 수도 있고 격려를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기원전 10세기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된 내용을 적어도 200년의 세월 동안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처럼 오래된 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잠언에 적힌 훈계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훈계를 받는 두 번째 경로는 체험적 측면입니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후에는 징계나 체벌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는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이 따릅니다. 바로 이제 이 경우가 체험적 측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적 측면에서 전에 들었던 게 있는데 그 훈계를 체험을 통해서 뒤늦게야 확인한 경험을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가 그린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고 돌아앉아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됩니다. 해악이 담긴 멋진 풍속화입니다. 그 그림 속에 보이는 상황처럼 부모님이나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들던 것은 체험적 측면에서 훈계를 가하던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아끼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는 종아리를 맞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끼신다는 뜻이니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심한 고난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즉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밀려오는 시련 앞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은 시련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반성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시련과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너무 심각하게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부정적으로 생기고 또 그로 인한 여파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의 계략 때문에 주어지는 심각한 미혹이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시련을 지혜롭게 잘 견뎌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훈계가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면, 즉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훈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개선하며 성장합니다. 훈계를 잘 소화한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훈계는 살아가는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계를 통해 잘 훈련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훈계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은 경제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불합리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영적으로 점점 더 부여해지는 경험, 성경에서 배운 내용 위에 경험이 더해지고 지혜가 쌓이고 또 다른 가르침이 더해져서 더 큰 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기쁜 날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서 지혜와 짝을 이루는 훈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내 삶을 통해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잘 간직하고 활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들어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끝내고 공생애의 준비 과정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는 바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요한의 광야에 나타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기도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이죠.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가로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네가 만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하더라. 중간의 부분들을 생략하고 중심되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나타남을 준비시키는 침례자 요한의 활동과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 그의 일을 봅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예호하난, 요하난,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롭게 취급하심, 여호와는 은혜롭게 주시는 자라는 등등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400년의 어둠 후에 등장한 침례자 요한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그의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는 걸 1절에서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에서나 시장에서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선지자로서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것은 과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있죠. 죄로 상한 사람들의 마음에 외치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나 쉴 곳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처럼 기쁨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요한과 같은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기쁨이 없이 어지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께서 첫 가르침이 꼭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본문 2절이나 4장 17절에 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유일한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했고요. 예수도도 역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두 율법의 기한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약속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요한에게서 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날 우리는 육신적인 편리함을 누리면 오히려 더 기쁨은 적어지고 육신적인 욕심은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영적인 싸움이 더 급하고 절실한데도 마귀 사탄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너무 바쁘게 만들므로써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무장해제를 시키는 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하고 꾸밈 없는 그의 삶으로 큰 소리를 칠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이나 재물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에 관계없이 강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볼 때 존경이 갑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 5절, 6절 보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말씀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광야가 되었던 산중턱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심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는 내용으로 봐서 세례 요한의 듣기 거북한 증거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외치는 말씀이 거북스럽고 듣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찾아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복주십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자복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침례를 받는 모습은 우리가 읽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최초의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과 꼭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고요.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완성된 교회 속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고 이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7절 9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세례 요한은 거기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옳지 못한 자세를 책망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내용이 7절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오래된 종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구약 성경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중심인 성전의 제사장의 자리를 주로 차지하고 모세율법인 오경을 주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성전에서 많은 돈벌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예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27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6절 내용에서 보면 책망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은 이런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무서운 모습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회개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이런 가정한 신앙의 지도자들의 거칠의식의 신앙의 자세를 안 침례자 요한은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탄식이 아니라 삶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이 생활에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을 야고보가 쓴 서신의 2장 14절에서 26절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십니다. 교만하려 할 때도 낙심될 때도 내세울 이름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헌신한 여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출신 지역과 이름이 밝혀진 인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24장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요한나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궁정 출신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오늘날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왕실 고위관리의 부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당시에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둔 남편 덕분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당시 고위직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물론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태도는 세베드의 어머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베드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예수께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왕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여인 가운데 하나로 요한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나는 궁정 생활에서 당시 헤롯 임금의 잔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의 조카 딸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데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나는 궁정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쾌락과 부와 독재가 만연하는 궁궐에서 요한나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헤롯 궁전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주를 따르고 섬기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본 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